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의 한 호텔에서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출신 군무원이 연루된 오키나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대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 국민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관련 수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등 전직 국무장관들이 국무부의 사이버 안보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5일 78쪽 분량의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용무에 사용한 개인 이메일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과 서버를 통해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클린턴 전 장관 취임 이전에 국무부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국무부 지침에 비추어 클린턴 전 장관의 사이버 안보 관행이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화당 측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과 고위급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 총장은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관훈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자신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 방문 문제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과 계속 대화해왔고 몇 차례 갈 기회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향후 남북관계 관련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임기가 7개월 남았지만 그 중에라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반 총장은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가며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유세장이 또다시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24일 열린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유죄 현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트럼프는 파시스트, 충분히 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의 선거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불태우며 불붙은 물건들을 경찰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도 최루가스를 뿌리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페트르 파벨 군사위원장은 동유럽 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공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벨 위원장은 24일 자유유럽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러시아가 그루지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시리아에서 확연한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나토도 동부 지역에 반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벨 위원장은 또 동부 지역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 공세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나토군 주둔과 전투 태세 등이 보장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탈세 혐의로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돈은 왜 필요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돈은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고 싶은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석유를 수출해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벌고 또 그 돈으로 생필품의 70% 이상을 수입하던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돈이 있어도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품, 원료를 아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고기 겹방을 뜻하는 햄버거 하나에 미화 170달러나 줘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재료가 없어서 만들지도 또 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탄산 단물을 뜻하는 콜라를 만드는 코카콜라는 콜라의 주 재료인 설탕이 부족해서 결국 콜라 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길짐승을 잡아먹고요. 또 돈을 휴지 대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요. 어서 베네수엘라에서 이 돈도 물건도 그리고 사람까지도 그에 걸맞는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볼까요?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4도, 신의주 14에서 22도, 개성 15에서 19도, 함흥 16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주스 뉴튼의 노래입니다. Angel of the Morn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이세시마에 도착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 종교학자를 선임했습니다. 오는 12월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 먼저 이 소식 살펴보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일정을 마쳤는데요. 현재 일본에 도착했군요.
네, 사흘 동안 베트남에 머물면서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를 비롯해서 과거 적대국이었던 베트남에 각종 군사 또 경제 지원책을 내놨던 오바마 대통령이 수요일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가한 뒤에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수요일 밤 늦은 시간에 소화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당겨서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미일 정상회담은 당초 G7 정상회의 개막일이니 목요일에 열리는 걸로 두 나라 사이의 얘기가 오갔는데요. 하지만 오키나와 현에서 최근 미국 군무원이 일본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신속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루 앞당기게 된 거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쯤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의 군무원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본 국민의 반발이 큰데요.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곳이 지난 1995년 미군 병사가 일본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과 같은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더 거센데요.
예.
예,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 방문에 앞서서 일본 언론에 미군 관련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에게 사과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서 오키나와 사건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이 더 확대되면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유대를 보여주려는 시나리오에 차질이 생길 우려 때문이라고 이 회담을 하루라도 일찍 열어서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한 양국의 뜻이 담긴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정상 간의 이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 국민이 느끼고 있는 이 충격과 분노를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사법체계 아래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이번 회담을 통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의 회동이 격앙된 현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시용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키나와를 방문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난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오키나와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묵살됐다고요?
네, 다케시 오나가 오키나와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번 주에 만날 걸 요청했다가 이 일본 정부로부터 거부됐는데요. 요시히데 슈가 일본 관방장관은 안보 또 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중앙정부와 관련 당사국 정부 간에 나설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가 영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북핵 위협에 맞서서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틀째 일정을 맡게 되는데요. 어떤 그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죠?
예, 목요일에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하고요. 대니엘 클린튼 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 G7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에서 국제 경제, 기후변화, 무역, 테러 대책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이 북한의 위협과 해양 안보 문제도 협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폭이 투하됐던 히로시마도 방문할 계획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금요일에 G7 정상회의 종료 직후에 바로 이 히로시마로 가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원폭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고요. 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올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 이 원폭 피해자들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요.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할 경우에 이번 방문이 사죄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만남이나 또는 현장 공개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내세웠다는 소식이군요.
네, 탈레반은 목요일 탈레반 최고위원회인 슈라가 이 만슈르 체제의 부지도자였던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교학자 출신인 이 아쿤자다는 그동안 이 탈레반의 종교 규범을 이끌어왔고요. 탈레반 과격화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일간 신문인 텔레그래프는 이 탈레반 내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쿤자다를 새 지도자로 선임하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에 복수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기존의 탈레반 지도자였던 만수르는 미군 공격을 받아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죠?
예, 탈레반 측도 만수르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탈레반의 설립자인 오마르에 이어서 지난해 7월에 이 최고 지도자에 취임한 만수르는 지난 21일 이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차량 이동 중에 미군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만수르가 미국의 구체적인 위협이 되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아프간 평화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다고 이 공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 탈레반 측이 보복 테러도 벌였다고요?
예, 탈레반이 목요일 오전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이 법원 직원들의 통근 버스에 자폭 공격을 감행해서 10명이 숨졌는데요.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이달 초 카불에서 처형된 조직원 6명에 대한 복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여성 정치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살펴볼까요?
네, 5년 임기를 두 차례 이어 수행하고 오는 12월에 물러나는 반기문 국제연합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헬렌 클라크 유엔 개발계획 총재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수요일자를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헬렌 클라크 유엔 개발계획 총재 어떤 인물입니까?
예, 뉴질랜드 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데요. 반기문 사무총장 후임으로 여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이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여론의 힘을 얻어서 이 후보군 가운데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총재를 지내면서 보여줬던 이 다소 부적절한 행보가 인권을 증진시키는 유엔의 기조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렌 클라크 유엔 개발계획 총재 외에 또 다른 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네, 불가리아 출신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있고요. 나탈리아 게르만 몰도바 부총리, 다닐로 트르크 전 슬로베니아 대통령 등 모두 8명이 최근에 청문회 형식의 유엔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예,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이 5개 상임 이사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뽑혔는데요. 하지만 유엔 총회가 지난해 9월에 이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 결의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193개 회원국에 후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 시작을 알리고 이 선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하고요. 회원국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야 합니다. 이 회원국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이름은 상세한 이력서와 함께 총회에 공개되고요. 이후에 각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자신의 이력과 또 앞으로 유엔을 이끌어갈 비전을 밝히는 정견 발표,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 워싱턴주에서 실시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뉴멕시코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발생한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소식, 또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화요일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열린 예비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76%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트럼프 후보만 남아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뒤에 후보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남아있었는데요. 두 후보는 워싱턴주에서 각각 1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높은 지지율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반수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건 대의원들이니까 그런 건데요.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7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가하고 대부분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가운데 과반수인 1,237명이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후보가 대의원은 어느 정도나 모았습니까?
네, 이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과반수의 28명이 모자라는 1,209명입니다.
예.
하지만 CNN 방송은 트럼프 후보가 이미 1,237명을 확보했고 8명만 더 모으면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후보는 오는 6월 7일에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끝나면 과반수 대의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날 캘리포니아와 몬태나, 뉴멕시코, 사우스다 코다주 이렇게 5개 주도 선거를 치르는데요. 뉴저지주가 동부에 있으니까 이 시간차 때문에 제일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후보는 이제 뭐 11월에 열리는 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화요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약 4천 명의 지지자들이 유세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유세장 밖에서는 약 100명이 모여서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자들이 경찰이 향해서 물병과 돌을 던지는 등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요. 이 폭동 진압 복장을 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연막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미국 서남부에 있는 뉴멕시코주는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는 곳인데요. 미국에서 중남미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뭐 논란이 일으켰는데요. 특히 이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반감을 샀지요. 자, 그래서 수산나 마르티네스 뉴멕시코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마르티네스 주지사가 또 멕시코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여성입니다.
예.
그래서 중남미계 표심을 얻고 여성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이 마르티네스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마르티네스 주지사는 아직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질 않았습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 트럼프 후보 역시 화요일 유세에서 마르티네스 주지사가 일을 잘 못해서 뉴멕시코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쪽 상황 살펴볼까요?
예, 민주당은 지난 3월 말에 이미 워싱턴주에서 당원대회 방식으로 경선이 치렀습니다. 당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73% 대 23%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의원수에서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과반수 대의원 2,383명이 더 필요한데요.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제 클린턴 후보는 78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거의 9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클린턴 전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받기 힘든 상황이란 점을 샌더스 후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지난주에 실시된 켄터키주 경선과 관련해서 재점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켄터키주에서 0.5%포인트 약 2,000표 차 차이로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네, 이 재점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재검표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이 재검표는 일일이 표를 다시 확인하고 세는 거고요. 재점검은 각각의 표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투표 기계와 부재자 투표만 점검하는 거죠. 또 재검표는 샌더스 후보 측에서 비용을 대야 하고 이 재점검은 이 주에서 비용을 댄다는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민주당 경선을 마무리 짓고 11월 본선거에 대비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샌더스 후보 측은 오히려 지난 선거 결과를 재점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군요.
예, 샌더스 후보가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 민주당 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느니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은 이 가운데는 차라리 트럼프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민주당의 단합이 클린턴 후보에게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연방 법무부가 이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사실과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범죄의 성격과 그 결과 발생한 피해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린치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루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브룩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9명이 숨졌는데요.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들을 겨냥해서 저지른 증오범죄로 드러났는데요. 증오범죄라면 특정 인종이나 종교신자, 성소수자와 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죠.
네. 이 용의자인 딜런 루프가 정확하게 어떤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루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과 연방검찰에 의해서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9건의 살인 혐의와 3건의 살인 기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오범죄와 종교방해, 총기 관련 혐의 등 33개 연방 혐의를 받고 있죠. 연방검찰은 찰스턴시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용의자 딜런 루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다른 인종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심을 드러냈고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은 이런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예, 이 루프가 체포된 뒤에 범행을 후회한다거나 좀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검찰은 루프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루프가 범행 전에 그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 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 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남부 연합기 퇴출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회 의사당 앞에 걸려있던 남부 연합기가 철거됐죠. 남부 연합기라면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가 사용했던 전투깃발을 말하는데요. 남부연합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주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미국인들 가운데는 이 남부연합기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며 거부감을 보여왔습니다.
예. 자,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 용의자 루프에 대한 그 재판은 언제 열립니까?
네, 연방재판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주 차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검찰도 앞서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이가 들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가 뭔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살펴보죠.
네, 이 empty nest란 말이 있습니다. 빈 둥지란 뜻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독립해 따로 나가 살고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장성한 부모들은 텅 빈 집에서 단 둘이 사는 것이 좀 흔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최근 부모들의 빈 둥지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부모와 함께 사는 밀레니얼의 비율이 결혼이나 동거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비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밀레니얼이라고 하면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출생한 젊은이들을 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이들인데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32.1%가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이나 동거로 독립해 사는 비율이 31.6%였으니까 근소한 차이로 앞선 건데요. 부모와 같이 사는 젊은이가 배우자와 같이 사는 젊은이를 앞선 건 1880년에 이 관련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130여 년 만에 처음인 건데 네. 자, 이렇게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직장을 찾거나 소득을 갖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돈을 아낀다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는 가구나 생활용품 등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생활에 필요한 공과금도 부모님이 내니까 지출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결혼을 좀 늦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젊은이들의 독립이 늦어지는데도 바로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독립한 젊은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60년대인데요. 당시는 결혼 연령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 결혼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20살, 남성은 22살이었는데요. 지금은 여성이 27살, 남성은 29살입니다.
네, 7살 정도가 높아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대에는 25살이 넘은 젊은이 중에서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현재는 5명 중 1명꼴입니다. 또한 1960년대와 비교해서 부모 외에 다른 형태로 동거하는 비율 역시 높아졌는데요. 뭐 기숙사나 조부모, 형제, 자매 등과 함께 사는 비율이 1960년대에는 13%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추세가 뭐 성별이나 또 인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이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부모 곁을 일찍 떠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겠고요. 인종별로 보면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 인디언 원주민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빈곤한 가정 출신일수록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인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스의 노래 들어보시죠. 오블라디 오블라다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3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40여 년간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적국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트남 전쟁과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의 배경.
1950년대 말 베트남은 공산주의자들의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냉전시대였는데요. 만일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남베트남을 무너뜨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라도 자유주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남베트남에 막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응오딘 GM 정권이 공산주의 타도를 명분 삼아서 대대적인 탄압과 폭정을 자행하다가 쫓겨나고요. 이어서 쿠데타가 계속 발발하면서 베트남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베트남에서 세를 불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이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지원 아래 이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하고 통일 공산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베트남 정부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동킹만 사건.
당초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건 1964년 8월 베트남과 중국 앞바다 이 통킹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 어뢰에 피격을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구축함이 두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으로 베트남 전쟁을 주도했던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구축함 공격은 한 차례였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2005년에 기밀 해제된 미 국가안보국 자료로도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미국 정부의 베트남 참전 동기와 판단에 대해서 의혹과 비난이 또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맥나마라 장관을 포함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처음부터 두 번째 공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안 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베트남전 참전 결의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의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쟁 수행 방법을 놓고 행정부 안에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져서 의견이 엇갈려 있는 사이에 이 남베트남의 공산 세력이 남베트남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공격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결국 존슨 정부는 1965년 3월 미군 3,500명을 파병하는 것으로 베트남 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종전과 공산국가 수립.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개입 이후 한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됐지만 1973년에 닉슨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에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하면서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는 국교가 단절됐습니다. 미국은 첫 파병을 단행한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 기간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인이 260만 명이 넘고요. 전사자가 5만 8천여 명에 부상자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가운데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베트남전과 관련해서 자살자가 적게는 7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서 이 기간에 미국은 군사작전 비용을 포함해서 1,680억 달러, 2011년 기준으로 9,50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전의 당위성과 미국의 역할, 고엽제 살포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
미국과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전면 단절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미군 실종자 문제 등에 협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1994년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인 95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합니다.
I came here in part because I believe that America and Vietnam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에는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종전 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후 20년간 두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인적 교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는데요.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지난 7년 새 3배나 뛰어서 현재 45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에는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23%나 늘었습니다. 또 군사안보나 인도적 지원 등의 협력 역시 크게 확대됐고요.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이 19,000명가량인데요. 이는 2009년과 비교하면 40%나 늘어난 겁니다.
Can als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fully lifting the ban on the sale of military equipment to Vietnam that has been in place for some
지난 5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8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남에 내려져 있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의 전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과 더 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바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you know, for our, my parents' generation, it's much more vivid. And those that live here in Little Saigon.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는 베트남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리틀 사이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베트남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거는 기대가 특히 높은데요.
I'm Vietnamese and I do have a deep care and you know and I know Vietnam is still a third world country.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소니 응웬 씨는 베트남은 여전히 빈곤한 제3세계의 나라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이 베트남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트남과 미국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ut something on hold. Put something on hol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that you are searching for an apartment in Los Angeles. Have you decided yet?
No, not yet. I have decided to put my search on hold. I still have to wait until my job is lined up.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I heard that you are searching for an apartment in Los Angeles. Have you decided yet?
너 로스앤젤레스에 아파트를 구한다며? 벌써 정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No, not yet. 아니, 아직. I have decided to put my search on hold. I still have to wait until my job is lined up.
아파트 찾는 건 미루기로 했어. 직장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ut something on hol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that you are searching for an apartment in Los Angeles. Have you decided yet?
No, not yet. I have decided to put my search on hold. I still have to wait until my job is lined up.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put something on hold. H-O-L-D, hold. Put something on hold. To put something on hold means to postpone something or not do something right away. Put something on hold는 하던 일을 미루다, 보류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has put his search for an apartment on hold.
본문에서 제이슨은 살 곳을 찾고 있지만 지금은 잠시 중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No, not yet. I have decided to put my search on hold. I still have to wait until my job is lined up.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ut something on hold. Put something on hold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orry, Alvin, but I need to put your plan on hold는
Alvin, 미안하지만 네 계획을 보류해야 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that you are searching for an apartment in Los Angeles. Have you decided yet?
No, not yet. I have decided to put my search on hold. I still have to wait until my job is lined up.
Ah, I see. Let's review. To put something on hold means to not do something right away. So it simply means to postpone something. Put something on hold. Put something on hol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앤디 기비 부르는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은 이 같은 가뭄으로 주로 비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이곳에서는 2년 연속 농작물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9천만 명의 에티오피아 국민 대부분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는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축에게도 먹을 것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뭄은 수십만 마리의 가축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에는 콘크리트처럼 땅이 말라버린 농촌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국민 약 1,000만에서 2,000만 명은 긴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고 250만 명의 어린이, 임산부, 조산원들은 보조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분쟁 인도주의 원조국 토마스 스탈 부청장은 5억 7천만 달러의 기존 지원 외에 1억 2,800만 달러를 에티오피아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원조는 가뭄이 대재난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스탈 부청장은 말했습니다. 추가 원조금은 식량 지원, 안전한 식수 공급, 영양 결핍 치료, 이동 진료팀 운영, 씨앗 제공 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앞으로 3개월간의 중요한 시기를 넘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티오피아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미 14억 달러의 원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위해 극히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다른 우방국과 동반자 국가들에게도 대참사로 번질 위험이 있는 사태를 막는 데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